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생활 선교사로 수고했던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전의 제단을 쌓아라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서 저의 삶 속에 나타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그 땅으로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도착하기까지 12장과 13장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장면이 네 번 나옵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이 쌓은 네 번의 제단들을 통해서 지금 나의 시즌은 어디쯤인지 생각해보고 도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제단은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제단 생활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예배와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점점 깊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제단 생활에 따라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제단 생활을 하라고 하면 마음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예배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헌신했습니다. 다윗과 요셉과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면 그때부터는 예배가 달라집니다. 은혜가 있고 말씀이 갈급하고 감격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면서 나올 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삶을 해석하고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내 삶이 말씀 안에서 해석되기 시작하면 예배가 아주 뜨거워집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이 첫 번째 제단 생활, 주님 앞에 열정적인 예배와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 또 말씀에 대하여 갈급하면서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들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는 하나님과 더욱 사랑하며 헌신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삶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첫 번째 제단의 이름은 헌신의 제단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아브라함이 쌓은 제단, 장막의 제단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장막을 쳤다는 것은 장막 생활,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 천막 생활을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소유를 다루는 삶, 재물을 다루는 삶, 청지기의 삶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제단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 또한 잘 다루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부자처럼 자기 창고를 짓고 또 짓고 또 지어서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충성되게, 복음 전파를 위하여 충성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재물을 다루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에게도 처음에 장막 생활을 훈련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기까지 훈련을 했고요.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만 살면서 빚지지 않고 또 인색함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신 곳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드리는 그런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어떤 간증을 예를 들면은요, 제가 한 5, 6년 전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일 예배 때 우크라이나의 한 선교사님이 하는 그 선교센터가 화재로 전부 소실됐다는 그런 이제 광고가 떴습니다. 근데 그걸 볼 때는 그냥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봤었거든요. 그런데 광고가 나가는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그를 도와라. 그때 제가요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요 그 짧은 순간에 주님께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의 딸의 대학 등록금을 해결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날 토요일 저녁에 저희 딸한테서 전화가 한 통 왔었거든요. 엄마 이번에 국가장학금 됐어. 그래서 대학 등록금이 해결됐다는 그런 전화를 받았고요. 저는 이제 저희 딸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모아놓았던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딸의 등록금을 해결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바로 알았습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아,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셨고 저는 저 선교사님의 필요를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즉시 기쁘게 온전히 그 헌금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재정훈련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작은 동전에서부터 만 단위, 백만 단위, 천만 단위 이렇게 그 사람의 사이즈를 키워가시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8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방신이 가득했던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은 후에 이방 신의 이름이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자신이 여호와께 속한 사람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킹덤 패밀리의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브라함이 제단 생활도 열심히 했고 장막 생활도 열심히 훈련했다라고 끝나면 참 좋을 텐데요. 이런 아브라함에게도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땅,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니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합니다. 기근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 건강 문제, 사업의 어려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풍랑 만난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와서 살다가 이 땅에 기근이 드니까 그가 보인 반응은 놀랍게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하란에서 멀리 가나안까지 온 아브라함이 기근이 드니까 환경에 반응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애굽으로 갈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더라 혹은 부르짖었더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제단 생활이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12장에 보면 애굽으로 간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애굽 왕 바로에게 팔아버리는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요즘에 이런 일이 뉴스에 난다면 아마 그 타이틀이 꽃뱀 혹은 부부사기단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정말 은혜로 그들의 잘못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장면에 내가 어찌하여 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8절을 보면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라고 책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의를 범할 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책망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흔히들 풍랑 만났을 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일이 내 죄 때문인가? 과거의 실수나 치명적인 죄가 떠오르면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이는 반응들은 남을 원망하게 됩니다. 남편, 아내, 부모, 혹은 직장 동료나 친구, 혹은 정치인까지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이 풍랑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불쌍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죄감에 빠지고 남을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들은 결국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고 말을 하며 불신앙으로 치닫게 되고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타고 계시던 제자들이 탄 그 배에도 풍랑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기근의 때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풍랑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인지를 살펴볼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풍랑 만났을 때 정죄감, 원망, 자기 연민,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면, 그러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저 종교인으로만 평가합니다. 풍랑 만났을 때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기회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때입니다. 다행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이켜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세 번째 쌓은 제단의 이름은 회복의 제단입니다. 저에게도 7년 전쯤 기근과 풍랑이 한꺼번에 몰려온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 일로 남편은 집을 떠났고요. 그 다음에 믿음에서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을 겪어야 했고요. 저 또한 건강 문제로 큰 수술을 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 가족 순 공동체가 통째로 다른 교회로 떠나는 그런 일들도 겪었습니다. 모든 것이 외롭고 고독한 철저히 혼자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오로지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통과해야 하는 그 힘든 시간 동안 처음에는 제 안에도 원망과 자기 연민 같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툭툭 쳐내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으로 내 마음만 잘 지키자 다짐하면서 자리 지키기를 했습니다. 사단이 뿌리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고 반대형, 반대 정신으로 마음줄을 지키기 위해서 말기, 묵통, 말씀, 기도, 묵상, 통독을 훈련을 하면서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제가 수술방에서 나오는 날도 통독을 하면서 녹음을 했습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신 물음에 그 당시 저희 묵상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심장에 놓고 제 삶에서 믿음을 보이겠습니다. 기근 들 때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때야말로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제 삶에서 나타내겠습니다. 머리로만 아니라 심장으로, 삶으로 주를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요, 2017년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에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와 일터 반경 5km 안에 고아와 과부와 객을 섬기라는 말씀을 주셔서 매일 주일 저녁에 예수님 사랑을 전하며 노숙인들을 섬기고 구 포항역 근처에 홍등가라고 불리는 곳에서 일하는 자매님들에게 간식을 한 8-90개 준비하면서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 구제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뜻을 같이 하는 세 사람이 시작한 사역은요, 많은 분들의 중보와 후원 섬김으로 코로나 기간에도 한 주도 쉬지 않고 오늘까지 계속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땅밟기처럼 매주 도는 그 지역에 율락가가 사라지고 교회가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2년 전부터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분들도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몇몇 분들이랑 매주 월요일 오전에 오케이 반찬 나눔 섬김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풍랑의 때는 이렇듯 점점 평강 가운데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번째 제단은 비전의 제단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들어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땅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비전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눈을 들어 더 높이, 더 멀리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17절에 보면은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요, 비전을 구체화하라는 말씀입니다. 눈으로만, 머리로만 그리지 말고,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직접 발로 밟으며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전을 구체화할까요? 첫째, 기도로 먼저 그 땅을 밟으면 됩니다. 기도로 더 멀리, 더 깊이, 더 높이 올라가서 비전을 확장하면서 그림을 구체화시키면 됩니다. 18절에도 보면은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은 헤브론까지 장막을 옮겨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비전의 제단입니다.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가 따라와야 할 일은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로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단 생활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비전을 구체화시키는 두 번째 방법은 작은 것에서부터 최선을 다해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면서 직접 그 땅을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방법,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서 조금씩 바운더리를 넓혀 나가야 합니다. 2017년 포항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의 비전은 담임 목사님께서 그 당시 선포하신 학개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에서부터 더욱 확장되었습니다. 그 당시 금요 아들람 기도회에서 목사님께서 풍요 시리즈를 설교하셨는데요, 제가 설교 노트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민족과 열방을 맡길 자를 찾고 계신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열쇠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서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도록 하실 때에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이 진동을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하라. 가정과 사업장의 사소한 문제로 속끓이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라와 열방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타기에 함께하라. 내가 주님의 쓰임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 일하신다. 그 당시 저에게 주신 비전은요, 1만 명의 사람 교회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선교센터를 짓고 이스라엘에 가서 노숙인 사역을 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1만 명의 사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말씀 배가 운동으로 성경을 100일에 1독씩 하는 그런 팀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성지순례로 직접 가서 땅 밟기도 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에 따라서 제 개인의 비전을 성령 공동체, 비전 공동체에 정렬시키고 마음 성전을 지키며 담대하게 나가니까 놀랍게도 제 삶의 환경들과 문제들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다시 돌아왔고요. 그의 마음의 아픔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울증으로 그 깊은 터널 속에 있었지만 지금은 다 빠져나왔습니다. 저의 건강도 좋아졌고요. 기쁨과 감사로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도 날마다 공급자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라고 하시는 곳에 흘려보내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 말씀을 전하게 된 이 시간을 허락하심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카톡 프로필에는 이경아라는 이름 뒤에 NCER이라는 NCER라는 글자가 씌어 있습니다. 네이션즈 체인저의 약자입니다.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 영역을 변화시키는 사람, 즉 생활 선교사입니다. 생활 선교사는 우리 삶에 네 가지 재단을 잘 쌓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헌신의 재단, 지성소 예배를 잘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 안의 쓴뿌리들을 제거하고 노예의식, 결핍의식을 제거하고 돈 사랑이 아니라 재물을 잘 다스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훈련하는 장막의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기근 들었다고 애굽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가 내 믿음을 보일 때이다 라고 다시 결단하며 죽을 힘을 다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회복의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교회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확산, 확장, 확대시켜야 합니다. 아멘. 이 비전의 재단이 개인의 차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간다면 킹덤 패밀리로, 또 나라와 열방을 변화시키고 다스릴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아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쁨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시세를 아는 이사갈 지파로 열방을 다스릴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며 지성소까지 나아가겠습니다.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겠습니다. 재물을 잘 다스리는 청지기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에 즐거이 헌신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